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됐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첫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7시 1분이 됐군요. 실시간 7시 1분이 됐군요. 마이크를 이제 볼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0명이 시청 중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아, 형광님 들어오셨군요. 네, 화면 좀 이상하거나 하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장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댄디로드님, 안녕하세요. 화질이 사무실보다는 뒤에 배경이 조금 다르군요. 네, 고명희님, 반갑습니다. 이제 그 목요일 이뭐 프리즘 라이브인가 이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뭔가 구글과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테스트 방송을 했는데 입장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뭔가 프리즘 라이브가 이 생방송은 되는데 구글과 충분히 연동이 안 돼서 이 공지가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테스트 해보기라고 당분간 유튜브 전면 카메라로 화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방송하겠습니다. 네, 벌써 16명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이 아프리카 방송은 많이 입장하면 13명, 12명 정도 입장했는데 오늘은 벌써 16명이나 입장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광님이 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겼는데 저는 이거는 좀 나중에 읽어보고 시간 날때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제 모두의 한 말씀 던지자면 구조론 방송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방송이고 보통 방송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특히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좀 깊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예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네가 네 입으로 말해달라.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받고 싶다. 내 말에 공감해다오. 내 생각 예, 동조해다오. 이런 얘기죠. 근데 구조론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각을 사정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보통 생각은 보통 틀렸어요. 다 틀렸어. 어쩌다 하나 맞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다 틀려요. 구조론은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 수밖에 없죠. 일단 언어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각은 노자냐 공자냐 하면 100% 이 노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일단 발언권을 얻어야 되니까. 공자는 이미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 사상은 귀족이나 엘리트 양반들의 무대이고 일반인들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리그에서부터 일반인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자 사상에 홀리는 거죠. 그래, 그건 마이너리그 얘기고, 여기는 좀 구조로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다면, 재빨리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노는 물이 다르다. 여기는 조금 큰 바다에 고래가 산다는 말인데, 고래들이 모이는 곳이지, 뭐, 준치, 월척, 이런 잔챙이들은 이 구조로는 오면 안 돼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어린애들은 집에 가라고. 초등학생들도 가. 바보들도 가고, 양아치도 가고, 띨띨한 애들도 가고, 조금 자기가 수준이 된다. 수준이 한 대한민국에서 한 다섯 손가락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 저환영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한 500등 안에는 안 들겠나. 이런 생각, 사람들은 이게 오면 안 돼요. 좀 내가 예술가라고 하면 세계 최고를 지향해야지. 세계에서 한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이런 사람들은 예술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론이라는 것은 정상의 경지, 최고의 경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 뭐밥 먹고 뒹굴고 똥 싸고 뭐 이런 얘기. 나 위로해줘. 뭐, 나 케어해줘. 나 돌봐줘. 뭐, 내 눈물을 닦아줘. 뭐 이런 어린애 같은 소리 할 사람은 이, 가세요, 가세요. 지금 가! 여기는 조금 이, 아는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똥 싸는 얘기, 그런, 뭐, 진중권 같은 그 유치한 얘기, 그런 거 뭐, 많잖아요. 강신주, 뭐, 이런 띠한 아저씨들, 동네 아저씨들, 그 난닝구 입고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사루바다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은 상대해 주지를 않는다. 여긴 좀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중에 제일 어려운 얘기. 구조론의 개념들. 아, 요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정치 이야기 조금 해야죠. 또 시사, 오늘 뉴스가 별로 없는데. 시사 이야기가 이제 이 낚시용 시사 이야기. 조국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 그 원주민 모욕 미 고교생 언론사 상대 3천억 소송 성정고. 그러니까 어떤 미국 소년이 뭐 원주민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원주민 차별 발언, 부정민 차별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뉴욕 포스터가 차별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3천억 원을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조국은 3조 원, 30조 원을 받아도 되나? 그 100만 배로 두들겨 맞았는데 조국을 모함한 언론사들은 이 3조 원, 30조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겨레 경향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은 불쌍하니까 100억만 배상하라고. 뭐 3천억씩 내면 한겨레가 신문사 남아날 리가 있나? 조중동은 한 천억씩 내도 되고 그냥 종편을 갖다 바치면 돼. 네, 다음 얘기는 걸린놈 한동훈 의혹. 뭐냐면 한동훈이 이 나무위키 의혹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다.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뭔 소리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얘기지.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걸렸을 때는 수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회가 정글로 가는 거예요. 요거 딱 한동훈한테 맞는 말이야. 한동훈 걸렸잖아. 쥐가 걸려놓고 큰 소리 하는 거야. 걸린 놈이 큰 소리 치고 있어. 걸렸으면 닥쳐야지. 뭐 개소리야. 딱 걸린 주제에, 낚시판에 딱 걸린 주제에 무슨 개코나 개소리를 하고 있어. 딱이 한동훈한테 딱 맞는 소리예요. 한동훈 지도 걸렸잖아. 지도 공직자 아니냐고. 이렇게 공무원에 불과한 자가 반역 행위를 하다 걸렸으면 목에 칼을 차고 죽어야지. 옛날 같으면, 능지 처참을 해야 되는 그런 이 반역 사건인데. 지가 딱 걸려놓고 개소리 하고 있어. 이건 이 검사들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네, 검사뿐만 아니라 다 그래, 다 그래. 언론 신문 기자도 교만하고 대한민국이 바닥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뛰래. 그러니까 원래 어느 분야든 그런 이 좁은 바닥에 가면 그 바닥을 주름잡고 있는 야같이 같은 인간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이 어떤 좁은 공간에서 그 바닥을 장악하고 네가 손바닥 안에 물고기지 네가 뭐 어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 심화 과정에도 나오지만 그 이상한 아저씨 고졸 아저씨가 권노주임이죠. 권노주임이 고졸 아저씨인데 대졸 명문대를 나온 심화 과장을 괴롭히잖아요. 내가 짬밥이 니보다 10년은 많은데, 자식아, 과장 주제에 말이야. 새파란 녀석이 말이야. 10년 후배 주제에 말이야. 내 고졸이잖아. 말 안 듣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네가 요 바닥에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새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검사하고 기레기들이고, 이 바닥이 좁다 보니까, 미국같이 이제 사이즈가 크면 익소를 못하죠. 그러다 3천원 물어주게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바닥이 좁다 보니까, 엉기면 다 용서가 돼요. 뭐냐면, 한동훈이 무슨 짓을 하든 막 업소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사람들이 동정심에 봐준다고 3천억 안 물어도 돼. 정한되면 미통당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고 별 삽질을 다 하는 거죠. 나쁜 새끼야, 이런 새끼야. 나쁜 놈이 따라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놈이 왜 나빠지냐면 나쁜 놈도 어릴 때 착했어요. 엄마가 착하다고 얘기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지. 이러고 머리 써더면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도 아마 난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음성이 잘 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나쁜 사람 따르는 게 아니고, 특히 그,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 그 영화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좁은 공간에서는 반드시 인간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반드시 그래요. 뭐, 마을에 어떤 이장이라든가, 뭐, 주름 잡는 아저씨들 있어요. 그, 낙창하고, 자기가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이 바닥을 책임져야 해. 이런 생각을 딱 들기 때문에, 특정한 한 명을 괴롭히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잘 인식을 못 합니다. 뭐, 섬 같은 데서 애교사를 학대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흔히 있죠. 그렇게 인간 누구나 그런 심리에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양어선을 탔는데 약간 꼴통 녀석이 고문관 같은 녀석이 선원으로 들어왔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너 임마 잘해봐. 그런데 계속 사고를 치고, 막, 생선 상자를 엎어서 사고 내고, 막, 바다에 빠뜨릴 뿐 하고, 그러면 이제 주먹질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바다에서,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버리면, 제가 어쩔 거냐고. 생각해보니까, 이심전심으로도, 모든,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저 새끼 말 안 들으면 바다에 던져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아주 흉악범이나, 뭐, 사이코패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원장에서 타보라고. 한순간에 발을 헛디디면 죽는 거야. 그럼 발을 헛디뎠다 치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서 군대라든가 어떤 폐쇄적인 곳에서는 옛날부터 뭐 줄 봤다라 그러고, 최근에 최숙현 선수가 희생됐는데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평범한 인간에 의해서도 김봉남 살인사건은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감독이 그런 영화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할 이야기는 구조론의 개념들. 아, 어려운 개념이야. 이 진립자 힘 운동량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양형에 해당되는 언어가 많고, 질에 해당하는 언어가 없어요, 없어. 아프리카 가서 사랑이라는 단어 이야기하면 몰라. 그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없었어. 비슷한 단어는 좀 있었는데, 정확하게 사랑을 표현한 우리말은 없습니다. 막 아낀다, 뭐, 귀여워한다, 뭐, 이런 말이 좀 있긴 하지만, 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괴다라는 표현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귀여워한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사랑 비슷한 말은 있지만, 그런 말은 없었다. 사랑은 한자다. 그런 얘기고, 이, 어떤 부족민이 물어보니까 나뭇잎의 그 성질을 40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젖은 나뭇잎, 살짝 젖은 나뭇잎, 심하게 젖은 나뭇잎, 물에 빠진 나뭇잎, 물에 빠져서 퉁퉁 불은 나뭇잎, 물에 빠져서 퉁퉁 불어서 사흘 지난 나뭇잎, 퉁퉁 불어서 열흘 지난 나뭇잎, 이런 식으로 나뭇잎의 섭판 정도를 가지고 40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잎이 무슨 나뭇잎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몰라. 그러니까 나뭇잎의 섭판 정도를 40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나뭇잎이 무슨 나무야? 하니까, 나무 이름 없어요. 바보 아니야? 나무 이름을 왜 알려고 하지? 그 부정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은 설모 있는 것과 설모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잎의, 당신들은 나뭇잎을 40가지로 섭기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나뭇잎의 나무의 이름 뭡니까? 하니까, 바보냐? 그건 못 쓰는 거야. 이 세상에는 설모 있는 것과 설모 없는 것이 있고, 설모 없는 것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인디언 부족은 그 나무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설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보 취급을, 그걸 질문한 백인을 바보 취급하더라. 설모 있는 것과 설모 없는 것도 구분할 줄 모르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색깔의 종류, 컬러의 종류가 뭐 인터넷 컴퓨터에서 이 색상을 불려놨던 영어로 뭐 FFFF 이렇게 6번 들어가면 이 검은색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정해놨는데 수백만 가지 있어요. 수백만 가지 다 이름 정해놨어. 영어로 다 알파벳을 적어놨어. 그렇지만 순 우리말로 그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사실 원래 많지 않아요. 근데 파란색도 원래 청색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뭐 청삽살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청색이 아니에요. 청삽살이 색깔이 청색이 아니야. 회색이 회색. 그래서 영어도 블루가 원래 뜻이 그 뭐 희미하다, 블라인드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블라인드, 장님 이런 뜻인데 탈색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청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부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청색이란 단어가 있으면 굉장히 문명사회예요. 그래서 옛날 인간의 언어는 거의 동사 위주고 명사는 별로 없었고 명사는 근래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명사는 한 상업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업과 관련된 명사가 굉장히 많아. 그 이전에 인간의 순수한 의의는 다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이 질, 입자, 힘, 운동, 양조, 운동과 양을 나타내는 의의는 굉장히 많고 질을 나타내는 의의는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의 긴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국가와 개인의 관계의 긴밀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나를 연결하는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라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 없어요. 굳이 말하면 이제 충성이란 말이 그런 말인데 충성이란 말은 일방적이고 국민이 국가에 바치는 거지. 국가는 또 국민에게 안 해줘. 그 충성, 국가 국민에게 해주는 건 뭐냐고. 굳이 말하면 뭐 복지 이런 건데 그걸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객 충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상품과 고객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긴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근데 고객 충성도라는 말이 왜 또 충성이 들어가냐고, 거기. 그 갑자기 웬 뜬금없이 충성이냐고.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죠. 언어가 없어. 그래서 국민과 국가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권력 뭐 이런 걸로 최근에 또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또뭐 군사 동원이냐 예비군 동원 훈련이냐 이렇게 오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동원이라는 표현은 쓰는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 사람은 동원이 안 돼요. 동원이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 동원되느냐 동원되지 않느냐 요거라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어떤 차이겠냐? 민주주의는 굉장히 동원이 되는 사회고 전체주의는 동원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 동원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오라면 옛날 사람 절대 안 갑니다. 가면 안 돼. 국가에서 오라 해서 가면 만리장성 잡고 있어. 오라 해서 밥 준다, 뭐 먹여주고 재워준다 해서 갔더니 만리장성 공사하고 있는 거야. 왜 갔냐고. 그래서 국가에서 뭐 오라 그러면 다른 사람 대신 보내고 그 장애인을 보내요. 발 하나 없는 사람 보내면 어차피 부려먹지도 못하니까 다시 돌려보낸다고. 그래서 가짜 명단에만 가짜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산당 위원장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라 하면 이름만 쭉 적어놓고 다안 나와요. 다 전화해서 아, 저 어디 아파요 그러고 뭐저 옆구리가 아픈데 그러고 다 어디 딴데 가서 일하고 있고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동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월급을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당 줘야지. 북한도 군인들은 이 전쟁터에 가서 휴전선에 가서 남쪽에서 쳐들어온지 지켜야 되는데 다 뇌물 주고 빠지고 돈 없는 가난한 병사만 10년씩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군인들 10년씩 근무하고 있구나, 막, 야, 개고생하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뇌물 주고 다 빠졌다고. 그 10년씩 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돈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장교가 보다 못해서, 야, 당신은 집에 가서 전화라도 해봐라. 왜 그렇게 돈이 안 오냐. 남들은 다 뇌물 주고 빠지잖아. 너 혼자 그 불쌍하게 뭐냐고. 내가 애처로서 못 보겠어. 불쌍해. 집 전화라도 한번 해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군대 가서 복무하게 생겼냐고 빨리 장마당에 가서 물건 팔아야지. 그러니까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원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촌장이 있고 이장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안 들으면 촌장이 죽여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또가 재판하는데 사또가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관할 구역이 너무 넓고 사또 만나려면 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동원이 안 되는 체제인 거예요. 자본주의는 동원이 되는 체제고 공산주의는 동원이 안 되는 체제인데 형식적인 동원은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 떴다 하면 막 길거리에 나와서 꽃 흔들고 막 만세 부르고 막 이건 하는데 그건 가짜 동원이고 진심의 동원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동원은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일방적 작용으로 강제 동원은 가짜 동원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야 그게 동원된다. 그런 얘기죠. 자본주의를 해야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상호작용이 긴밀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 없냐? 없어요. 그래서 최숙현 선수가 왜 죽었냐? 박정희가 엘리트 서포트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박정희는 왜 엘리트 서포트를 했을까? 동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서 국가에서 나오라 하면 절대로 안 나와. 요즘도 이 부동산 팔아라 하면 사고 집 팔아라 하면 집 사고 국가에서 시키는 걸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복지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이게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이 학교에 나오게 만들면 이게 동원이 되는 거고 알아서 오고 싶으면 학교 다니고 싶으면 다녀라 그러면 아무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만 해도 특히 저 남쪽 경상도 전라도 쪽 애들은 자식을 학교에 안 보냈어요. 그 일본 놈들이 가르치는데 그 일본 놈들 그 뭐 가르치는 거 배워서 뭐 하냐 하고 특히 여성은 더 안 보내고 당연히 안 보내 소나 키워야지 뭐하러 학교 보내나 그러고 막. 국가에서 하는 건 다 반대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질의 결합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나타내는 단어. 사랑이란 말은 유리하게 그런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동사로 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명사를 쓰는 거예요. 명사 개념으로의 사랑,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이 긴밀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상호작용이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도 물질이 아니고 상호작용이 긴밀한 그 자체적으로 생명선을 얻어버려요. 자체적으로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 자체가 하나의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어떤 소녀 두 사람이 이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뚝 부러졌어. 물에 빠졌어요. 그 대학생이 구해줬는데 대학생은 죽었어. 근데 문제는 그 소녀의 엄마가 대학생이 소녀를 물에 빠뜨렸다고 모함을 한 거예요. 왜 모함을 했냐. 그 난간이 부러졌는데 난간값 물어내라 그럴까봐 난간값 100만원 물어줘야 된다. 그 걱정해서 대학생을 모함해서 대학생이 우리 딸 자식을 물에 빠뜨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대학생이 난간을 부러뜨려서 우리 애가 빠졌다고. 왜 이렇게 될까? 이런 게 전형적으로 그 동원되지 않는 상태, 상호작용이 차단된 일방작용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없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아랍 같은데 명예살인이 일어난 이유도 국가와 국민의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족장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족장이 누구냐 하면 가장이 족장이야. 그 아랍은 사촌들이 많기 때문에 사촌 형제들끼리 모여서 족장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장이 되는 사람이 족장인데 명예를 잃어버리면 족장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장류에서 서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형님을 알아주는 거죠. 근데 아랍 같은 데는 큰 형님이 이 명예를 잃었다. 큰 형님이 딸이 도망쳐서 외간 남자하고 관계를 했다. 그러면 큰 형님은 그날부터 아웃되고 이제 둘째가 족장이 돼서 사촌들을 다 지배하는 거야. 황당한 거죠.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제가 들었기로는 전문 기술자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트남은 어떤 지역이다 기술자를 구하자 그럼 수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수배를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 기술자를 보내라 그러면 관악구에서 안 보내야 한다고. 그게 공산주의 국가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는 돈만 주면 가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보려 담당 기술자가 한 명 필요하다. 근데 그 기술자는 관악구에 있다. 근데 동작구에서 현장이 있고 지금 관악구 기술자를 불러야 된다. 관악구에 전화해서 기술자 보내주세요. 안 보내. 절대 안 보내요. 그런 식으로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이 망하는 이유가 다 그런 식이라고. 사회주의 국가는 굉장히 어설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아직 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동원이 안 돼.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건은 기승전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생수효과, 파생효과, 후방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윤인데 효율이라는 거죠. 효율. 이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윤이 뭘까? 자본주의는 이윤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이윤이 뭘까? 이걸 가지고 4천년 전부터 논쟁하고 있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 아직까지 마르크스는 뭐 인간은 노동 가치설, 이윤은 가치 없어. 그러고 막 노동이 가치가 있지 무슨 이윤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그리고 마음에서 내가 돼지가 새끼를 치는 것만 봐도 돈이 새끼를 치는 꼴은 못 봤다. 그러고 막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데 돈이 새끼를 칩니다. 그걸 회전율이라 그러죠. 분명히 돈이 새끼를 치는데 바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효과, 후방효과, 이런 성수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제가 권력이란 말을 쓰면 아, 김동철 저 새끼는 뭐 정치 중독자냐 무슨 권력 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달리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란 말을 빌려서 쓰는 거지 제가 권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권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권리, 권한, 그냥 권이에요, 권. 근데 우리말은 권 이렇게 한 글자로 하면 이상하잖아. 우리말은 항상 뭐 두 개가 돼야 돼. 권력, 권리, 권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권 그러면 뭐냐고 못 알아먹잖아. 그래서 적당한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율성이 있으면 파생효과에 따른 효율성만큼의 반대급부로 로열티가 주어지고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권력을 정의하자면 이 사건이 기승전결로 갈 때 앞단계가 뒷단계에 대해서 지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 효율성만큼의 성수효과가 일어나 그 성수효과만큼의 이 뒤에서 앞단계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작동해. 그 구조가 작동한다는 거죠.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건데 그런 구조를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권력, 동원, 뭐 사랑 이런 말을 쓰는 게 다 그 질의 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질의 결합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글 쓰는 건데 대표적인 거 이윤이라는 개념이 그게 바로 권력을 돈으로 표현한 게 이윤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돈 주고 산 거야. 은행에 우리가 이자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 은행에 권력이 있고 우리는 이제 권력이 없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은행에 좀 은행에 내가 100만 원 빌렸어.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줄 수가 있어. 그럼 은행에 이자를 3% 내고 이 사람한테 6%를 내면 3%가 이익이잖아. 아, 이게 이익 되네. 이 권력을 내가 돈으로 산 거예요. 다시 말해 은행의 권력을 내가 샀다고. 그게 이윤이라는 거죠. 얼마나 쉬워. 이걸 가지고 뭐 4천 년 동안 논쟁하고 이윤이 뭐냐 뭐 이런 개소를 할 이유가 없죠. 네, 형광님이 질문하신데 양심은 고도의 사회적인 동원 상태죠. 동원 상태라는 건 뭐냐? 상호작용이 긴밀한 상태.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가 되는 거예요. 언론이 없으면 일방작용이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동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은 동원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동원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용어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구조론 용어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똑같은 패턴을 쓰기 때문에 그냥 패턴을 알면 된다. 아, 김동원이 하는 말 다 똑같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주로 질의 결합을 명사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하는 사람들 항상 이걸 동사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도 이 동사로 쓸 것이냐 명사로 볼 것이냐. 동사로 보면 사랑하다라는 것은 뭐 애정 표현을 하는 건데 명사로 보면 그 상호작용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을 회사로 옮기면 충성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오너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해 주길 바라죠.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사장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재용 같은 사람은 아, 우리 삼성 직원들은 나를 사랑해. 나한테 충성을 바친다고 이렇게 이제 자뻑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왜 회사 사장들은 직원들한테 충성을 요구할까?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충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하다, 동사 이렇게 생각하고 충성, 충성, 충성 이렇게 막 충성 그러고 충성 이러고 막 개수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매뉴얼이 있으면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충성은 사람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매뉴얼 그게 충성이라는 거지. 매뉴얼이 돌아가면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근데 이 매뉴얼이 없고 그냥 알아서 막 부장님 눈치 보고 막, 아, 부장님 퇴근하나 안 퇴근하나 이러고 째려보고 있으면 그건 중성이 아니고 삽질이야, 삽질. 우리는 삽질을 자꾸 중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매뉴얼대로 딱 6시 되면 퇴근 딱 하는 게 이게 중성인 거죠. 그래서 이 중성이란 말을 사실 다른 말로 써야 되는데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쓰는 말이지만 사장님이 아,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한테 중성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 회사는 매뉴얼이 없어서 개판이야 이 말이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장한테 충성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이미 잘못된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사나 간부들은 다릅니다. 이사나 간부들은 충성심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나 간부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엿먹일 수 있어.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다른 회사로 석각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다른 회사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회사 연봉 뭐 1억 주는데 너 회사는 좀 안 주냐 이러면 석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기밀 다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간부나 이사급들에 대해서는 회사를 엿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중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어. 일단 내가 사장인데 이사나 간부들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저 자식들이 딴 생각하면 삼성에서 막 연봉 10억 때린다는데 다 삼성 가버리지. 그러면 중소기업에 남아있겠냐고. 어쩔 수 없지. 그 사람들은 맨날 사장이 술 사주면서 중성해 중성해 연봉을 해줄게 제발 중성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방법이 없어. 매뉴얼 만든다고 해서 이사들이나 간부들이나 경력직들이 중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성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미 이제 구조적으로 깨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론의 개념들을 뭐 사랑, 중성, 뭐 권력, 동원 이런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 결합과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 그 언어를 알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유튜브로 구조론이 너무 유명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어렵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 동안 구조론을 해왔기 때문에 제한테는 쉽죠. 근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 보니까 사람들이 연역과 귀납을 헷갈리더라고. 근데 연역이 뭐고 귀납이 뭐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부 연역입니다. 귀납 없어.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 생각하는 건 99% 귀납이고 연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고 99.99% 연역이고 귀납은 없습니다. 다 연역이에요, 연역. 귀납은 뭐냐? 귀납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막 머리 쥐어짜는 거야. 뭐지? 이게 귀납이라고. 그건 생각이 아니야. 그냥 머리, 아씨, 뭐지? 아, 이거 뭐지? 이거 이제 짠데가리 굴리는 거죠. 시험 문제 틀려놓고 막, 아, 내가 왜 틀렸지? 이게 귀납이라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일상적으로 우리 생각은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냥 어제 내가 뭐 봤지? 아, 어제 드라마 그거 봤지? 그냥 생각이 나는 거지. 막 추론을 해서, 아,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막 추론을 해서, 아, 어제 뭐를 봤군? 이런 사람 없어. 그래서, 이 귀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다 연역을 하는 것이고, 99.99% 연역을 하는 것이고, 귀납은 남들 앞에서 이제 대답이 궁하니까 그냥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사유는 거의 연역이다. 그리고 연역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난다. 근데 그냥 어떻게 생각날까? 그건 아니까 생각나는 거죠. 근데 모르면, 모르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지? 모르면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 모르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안 해요. 모르면 그냥 못하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방정식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풀냐고 못 풀지. 초등학교 1학년한테 방정식 문제를 딱 내주고 이 문제를 풀어보라 귀납을 해서 풀어보라 하면 막 초등학생이 막 그 문제를 풀냐고 못 풀어요. 당연히 못 풀지. 여러분이 그냥 알파고하고 바둑을 둬서 한번 이겨봐라 하면 막 귀납해서 알파고를 이겨버리는 아니잖아요. 알파고 이긴 사람 없어. 이세돌도 한번 이긴 거야. 총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알파고에게 졌습니다. 그냥 귀납을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만약 귀납을 할 수가 있다면 모든 인간이 다 알파고를 이겨버리죠. 왜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연역이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귀납인데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는 척해?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 우주는 연력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귀납이란 뭐냐면 연력을 하기 위한 어떤 자리 깔기 이런 거예요. 그 연력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 이런 게 귀납이고,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귀납적 사유는 귀납은 없고, 난 이 귀납적, 적자를 붙여서 귀납적으로 보이는, 귀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연령을 하려면 일단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잡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을 먼저 하고 일을 나중에 하는 게 연령인데, 어려운 걸, 큰걸 먼저 하고 작은 걸 나중에 한다고. 그거 쉽잖아. 그 자연의 순리라고. 근데 대가리를 어떻게 잡지? 대가리를 잡으려면 그 끌어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귀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국열차 보면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데, 이게 역주행이고 자연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항상 대가리가 먼저 가지 꼬리가 머리를 끄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뱀 꼬리가 뱀 대가리를 막 지배한다 그런 일은 자연에 없습니다. 항상 뱀 대가리가 뱀 꼬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귀납은 없지만 영화라든가 드라마는 재밌으니까 그냥 귀납을 한글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쫄병을 부려먹는 거지, 쫄병이 대장을 부려먹는 일은 자연에 없는데, 재밌잖아. 내가 영화 감독이라 하면, 야, 이런 병이, 별 다섯 개한테, 야, 이리 와. 별 다섯 개, 원수, 너 이리 와. 아, 재밌네. 아, 요거 영화 되네. 아, 요거 그림 되네. 얼마 재밌어. 굴하지. 그런 게 있어. 그렇다 치고, 이런 병이, 소령, 대령, 중령 막 줄 세워놓고 조인트 까고, 아, 요거 재밌네.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거지. 자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연역이고, 근거를 찾아가는 게 귀납인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 모르는데. 그냥 근거를 찾은 걸로, 예를 들면 아무나 하나 찍어. 운 좋게 맞추면, 아, 근거를 찾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귀납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유는 연역이다. 근데 연역의 딜레마가 뭐냐면, 연역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연역의 딜레마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부분을 알고 이걸 복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를 알면 이걸 하고 똑같은 패턴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워서 맞다고 치고 검사를 해봐. 그 맞으면 맞는 거야. 예를 들면, 1-1이다. 하나의 패턴을 알았어. 그럼 2-2는 4가 아닐까? 맞는지 검사를 해보자. 계산해보는 전자계산기 두들겨보니까 맞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은 연역이라는 거죠. 그냥 1-1은 작죠. 그럼 100-100은 200이죠. 그럼 이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갔으니까 귀납이네. 아니에요. 이 착각이, 이게 아주 간단한 착각이에요. 여기서 1-1은 2나 100-100은 200이나 똑같죠. 뭐가 틀려요? 그냥 동그라미 두 개씩 덧붙여놓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서 작은 숫자를 먼저 알고 큰 숫자를 나중 알았으니까 귀납이다. 이것은 그냥 개소리고, 1-1은 2와 100-100은 200이라는 게 같은 패턴이고 같은 원리에 지배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셈이라는 십진법 개념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연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1에서 100으로 가는,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십진법이라는 전체에서 셈이라는 부분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법에서 계산으로 온 거라고. 진법이 대가리고 계산은 꼬리죠. 그러니까 대가리에서 꼬리로 간 거예요. 그럼 진법은 어디에 숨어 있냐? 진법은 1-1은 2에 없어요. 진법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써먹었다고. 1-1은 2에서 100-100은 2배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갔으니까 이게 귀납이다 하는 것은 개소리고, 패턴을 복제한 거죠. 그래서 십진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귀납이 아니고 연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납적이라는 거 생각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연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역의 근거가 되는 진법, 이 진법을 우리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안 배웠잖아. 그렇죠? 원래 셈할 때뭐 하나, 둘, 셋, 요거 몇살때 배웁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오늘은 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진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십진법, 이진법, 삼진법, 오진법, 십이진법. 옛날에는 삼진법과 사진법을 많이 썼죠. 이거 초등학교에 가르쳐 주냐고.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삼진법을 썼어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넷은 다섯은 둘, 셋입니다. 다섯. 그러니까 아홉은 원래는 아홉에였어요. 아홉이 아니고 아홉에. 이게 뭐냐면 열에서 하나를 뺀다는 뜻이에요. 여덟은 뭐냐면 여덟 뺀다. 이거 뭐 열에서 둘을 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섯하고 넷하고 셋 보면 다 셋, 넷, 다섯하고 셋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삼진법을 썼다는 증거죠. 그래서 삼진법을 써다가 사진법을 써다가 3, 4, 12진법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연필은 왜 한타 쓰고 띠는 왜 12개가 있냐. 근데 10개로 하면 좋은데 왜 12개로 해서 헷갈리게 육갑을 짓고 있네. 이렇게 되는 이거 옛날 사람들이 12진법을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진법이 나온 이유가 3진법 곱하기 4진법을 하다가 12진법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옛날 이런 진법을 알고 그 다음에 세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진법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연역인데 그럼 진법은 누가 가르쳤냐?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 그럼 왜 인간은 진법을 그냥 알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머리 태어날 때 머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진법이 딱 들어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진법이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연역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구현되는 것이 귀납이 아니고 사실은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려고 하면 그게 귀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귀납이라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생 진법이 뭔지 몰라. 근데 자기는 이미 진법을 쓰고 있어. 근데 누가 물으면 야, 너 그 쌤 어디서 배웠니?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초등학생이 누가 진법을 가르쳐줬냐고. 운전을 할 때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다 보면 감각이 생겨서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냥 하는 거지. 막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연역은 그냥 팍팍팍 튀어나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막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팍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은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 이미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었어. 누가 물어봤냐. 그냥 알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인간이 광속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재지. 그냥 머리에서 팍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역이라는 거죠. 뭐 추론 안 해요. 그냥 나와. 근데 이미 나왔는데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구조론 처음부터 그냥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난 그냥 아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귀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귀납의 오류에 빠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철학자들이 90% 귀납의 오류에 빠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설명하려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애는 진법을 안 배우고 그냥 셈을 배우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진법을 알아.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냥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내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해서 막 생각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냥 그런 척하는 거야. 천재들은 막 머리 굴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빡 알아버려요. 단지 그걸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에서 일단 몸을 닦고 그다음 가족을 다스리고 그다음 국가를 생각하고 그다음 천하를 다스린다. 작은 데서 점점 커져간다. 이렇게 이제 귀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신제가 할 때 나와 가족의 관계를 알았느냐. 원래 국가라는 게 뭐냐면 이 가를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다. 그럼 가문과 가문에도 부모와 자식이 있지 않을까? 그럼 가문들의 부모는 누굴까? 왕실이지. 아, 그렇구나. 형제들 간에 가장했지. 그럼 가문들 간에 가장은 누구지? 왕이야. 아, 가문들의 가장이 왕실이구나. 이거예요. 왜 똑같은 거야, 이게. 다시 말해서 수신제가와 치국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깨닫고 그 다음에 국가를 깨닫는 게 아니고 국가라 그게 또 하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조선시대 아저씨한테 영감님, 국가가 뭐죠? 그러면, 아, 국가는 가족이야. 그럼 우리 가족하고 뭐가 틀리죠? 우리는 식구들끼리 가족이고 국가는 가문들끼리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가족이야. 그래서 가족 다음에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곧 국가다. 조선시대 개념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족의 관계가 뭘까? 이걸 알았다면 가문과 국가의 관계는 뭘까? 이것도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이제 형제들 불러 모아놓고 장유서에서 서열대로 나눠주고 왕도 이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유서에서 너는 유력한 가문이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너는 약한 가문이니까 이렇게 이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개념으로. 그래서 작은 데서 커지가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나와 가족의 관계를 알았다면 이미 이제 천하와 나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했다면 이미 천하를 이해한 거야. 수시는 됐는데 아직 제각 안 됐어. 제각은 됐는데 아직 치국이 안 됐어. 치국은 됐는데 아직 평천하가 안 됐어. 이런 거는 개소리고, 나와 가족의 관계를 알았다면 국가와 천하의 관계도 이미 안 거예요. 왜냐면 천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환경이 곧 천하야. 어린애한테는 방이 천하죠. 제가 이제 어릴 때 땅바닥을 기어다녔는데 아기 때 제 꿈은 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빨리 가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형이 이제 요 땅 그런다고. 그때는 요 땅이 일본말이라는 걸 몰랐지요. 요시 땅 그런다고. 요시 땅 하면 이쪽 배에서 쭉까지 후다닥 기어가지고 벽을 터치하는 거야. 그러면 형이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거지. 그럼 이 방 자체가 하나의 우주고 하나의 세계고 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미 우주관이 있고 천하관이 있는 거예요. 단지 느낌으로 있을 뿐이지.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건 다른 거지. 똑같아. 그게 그거라고. 그래서 나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곧 우주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으로 점점 커져가는 게 아니고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라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둘 사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다. 근데 우린 짝사랑도 사랑이다. 뭐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은 핑퐁식으로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라인이 자체의 생명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라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물이고. 그래서 이혼론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역을 해야 된다. 귀납한 사람도 다 연역하려고 그래요. 연역을 하려면 대가리를 찾아야 된다. 대가리가 찾았어요. 이게 대가리다. 이게 꼬리다. 근데 둘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머리와 꼬리가 연결시키려면 붙어야 돼. 붙으면 덮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놈이 형님이고 이놈이 동생인가 보다. 이놈이 힘이 있고 이놈은 힘이 없다. 이놈이 이놈을 지배해야 된다. 병장이 상병을 가르치고 상병이 일병을 가르치고 일병이 이등병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수직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라고. 그래서 다단계 다 망했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면 되지. 뭘 그걸 병장한테 가르쳐. 병장이 뭐하러 상병을 가르치냐고. 그냥 하사가 시키면 하는 거지. 배우려면 훈련소에서 다 배우지. 뭘 군대 가서 자대에서 배우고 그런 게 있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아래를 지배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에 라인이 있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사이에 라인이 있다는 걸 아직 이해를 못 했어. 퇴계 같은 사람들은 이 삼관과 아니 사당과 칠정 사이에 라인이 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음양과 오행 사이에 라인이 있어. 그 라인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음양은 음양이고 오행은 오행인데 따로 놀면 좆되는 거 아니야? 어쩌지? 막 걱정되는 거야. 오행제는 다섯 명이나 되니까 이 식구가 많아서 통제가 안 돼. 음양이 오행을 지배해야 돼. 아, 맞아요. 음양이 오행을 지배해야지 오행 저 다섯 명이 쪽수가 많은데 쟤들 설치고 다니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중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엘리트는 숫자가 적고 노빠들은 숫자가 많잖아. 숫자가 많은 노빠들은 믿을 수 없어. 왜냐하면 저 새끼들은 아, 시끄러워 안 돼. 너무 말이 많아. 우리 엘리트는 몇명안 되니까 사랑방에 몰려서 뭐 살롱 같은 데 모여서 소닥소닥 하면 다 합을 맞출 수 있잖아. 근데 노빠 저 새끼들은 개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적은 엘리트가 숫자가 많은 노빠를 지배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은 엘리트와 노빠들 사이 라인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라인을 보지 못해서 아직 진중권은 50년 걸려도 아직 못 봤어. 50년 동안 봐도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당과 질정 사이에 이렇게 겉돌고 따로 놀면 안 되니까 결합을 시키려면 누가 하나 대장질을 해야 된다. 그게 이혼론이라는 거죠. 그 말은 사담과 칠정 사이의 라인을 보지 못했다. 일단 남녀 사이가 있다고 좀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끼리 놀고 그것도 그러면 가정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남존여비 남자가 여자를 좀 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어. 왜냐 옛날에 여자족이 있었어요. 마을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분녀회라는데 여성들끼리 모임이 있었어. 그래서 남자를 왕따 시킵니다. 놀이할 때 여성들끼리만 모여서 놀이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막 저쪽에 가서 술 먹고 있고. 그래서 여자족과 남자족이 있어서 완전히 따로 놀고 여자들끼리 맨날 모여서 남자 흉 보고 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니 마누라 말안 듣잖아. 좀 패라.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 안에 여자 그룹과 남자 그룹이 완전히 아예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옆에 누나들은 아침에 밥만 차려주고 싹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와. 아니면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실 간다고 나가서 아예 밤에 들어오지도 않아. 도박하러 갔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노는 그 또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존여비가 아니면 가정이 깨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이에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아직 발견을 못한 거지. 사랑이란 단어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에서 하도 사랑하고 떠드니까 아 사랑이 있구나. 부부 간에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됐네. 문제 해결됐네. 해결됐어. 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와 직원 사이도 마찬가지고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이 실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가족이 뭘까? 가족은 식구들의 집합일까? 아니에요. 그 라인이 가족이라고. 라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가족 식구들끼리 상호작용이 활발해야 되고 그 상호작용 그 자체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고 계속 이어가는 게 예를 들면 문화 분야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일단 트렌드라든가 뭐 유행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게그 상호작용 그 자체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게 패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걸 비단 뭐 패션이다, 트렌드다, 유행이다, 첨단 뉴스다, 이런 걸 자꾸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라인이, 상호작용이 그 자체가 이렇게 쭉 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눈에 안 보이니까, 라인이 어디 있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뉴스가 떠야 돼요. 그래야 매일 사람들이 뉴스 보고, 전화해서, 아, 너네 그 뉴스 봤니? 북한이 핵실험했다더라. 뭐, 김정은이 사고 쳤다던데. 김여정 쟤는 왜 그래? 하고 이제 오도방정을 떠는 거죠. 그 라인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뉴스가 왜 나오지? 뉴스 그, 뭐 쓸모도 없는데 그 봐서 뭐 하냐? 드라마 그건 왜 보냐? 유행가 그건 왜 자꾸 신곡을 만드냐? 옛날 노래 부르면 되지. 왜 매일 신곡을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냐고. 노래방에 가봐. 노래가 몇천곡 기계 안에 들어있다고. 근데 왜 가수들이 계속 신곡을 만드냐고. 공산당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당들은 음악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만들자. 만들었어. 됐어. 끝. 음악 있잖아. 휘파람. 노래 좋잖아. 유행가. 아, 됐어. 끝. 더 이상 안 합니다. 아, 대중들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 문화. 뭘 하지? 영화를 합시다. 영화 만들어. 신상호 감독 불러와. 영화 만들었어. 됐어. 끝.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생명선을 가지고 계속 굴러간다는 에너지 흐름이란 그걸 몰라. 트렌드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유행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이 표현할 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뉴스, 패션, 트렌드, 유행 이런 계속 새로운 문화가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상품이 신상이 계속 마트에서 판매해야 되고 편의점에도 계속 새로운 뭔가 있어야 돼요. 맨날 그 뭐 동네 슈퍼마켓처럼 소주하고 라면만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편의점 가보라고. 매일 새로운 뭐 주먹밥도 나와 있고, 뭐, 샌드위치도 새로운 거 나온다고. 창렬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자 음식도 있고, 계속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공산당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서 생산하고, 뭐 필요해? 노래가 필요해? 그래, 스테이지 노래 됐어? 끝?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 불러. 군가는 몇개 있지? 10대 군가 있습니다. 그럼 됐어?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10대 군가를 부르면 돼. 이런 식으로. 신곡 필요 없어. 신곡 그거 귀찮게 해. 그거는 아직 이 살아있는 라인이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요 개념을 표현할 단어를 아직 못 만들어서 설명을 못하고 요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는데 그 패션, 유행, 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신곡이 나와야 되고, 거기 충무로도 계속 새로운 영화가 나와야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라고 해서 한번 이 영화가 끊어져 버리면 영화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영화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일본, 대만 같은 데는 대본소 만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멸망 직전인데, 마지막 대본소 작가가 이제 고행성하고 몇명 남아있는데, 이 양반들이 죽어버리면 무협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대본소 무협지는 사라졌어. 제가 볼 때, 옛날 무협지, 만화방에 가면 무협지가 잔뜩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몇 명이 있었는 거예요. 만화봤자 한 10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다 아는 사람이야. 서로 친구야. 몇 명이 있으면 무협지 수백 권을 다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들 다, 거지 돼버리고, 대본소 무협지 시장 자체가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살아있고, 그 자체가 생명을 쓸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라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연역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납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와 꼬리를 각각 보고 그 사이 라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차의 머리칸과 꼬리칸, 그거는 보고 그 연결 고리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연결 고리가 뭐냐? 권력입니다. 머리칸과 꼬리칸을 연결하는 게 뭐냐? 권력이 연결한다. 그 권력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이윤 형태로 존재한다. 그 이윤의 근거는 뭐냐? 효율성이다. 효율성의 근거는 뭐냐? 성수효과, 파생효과, 연쇄효과, 후방효과다. 이런 효과들에 의해서 효율성이 만들어지고, 그 효율성에 의해서 이윤이 발생하고, 그 이윤이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고, 그 이윤 자체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남녀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걸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뭐냐? 남녀 간에 같이 있을 때의 효율성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여기 남자 한명 있고 여기 여자 한 명인데 따로 있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같이 붙어 있는 게 효율적이냐. 붙어 있는 게 효율적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둘 사이에 이를 볼수 있어야 우리가 이런 논자가 될수 있고 연역을 할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연역, 머리에서 꼬리를 갈수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이 끊어져서 따로 놀면 이원론이 돼버리고 귀납이 돼버리고 이 귀납이 되면 이 꼬리에서 머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습니다. 왜못 찾냐? 라인이 끊어져도 어떻게 찾아?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머리냐, 여자가 머리냐 이거 따지고 있어. 어느 쪽도 머리가 아니죠. 머리가 없어요.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페미파와 마초파가 있는데 페미파나 마초파나 이 라인을 보지 못하고 각각 내가 대가리야, 아니 네가 대가리야, 내가 대가리야 뭐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삽질하고 있다. 그게 다 이원론이고 귀납의 오류다. 명령계통, 제가 명령계통이라고 했는데 적당한 말이 없어서 명령계통이라고. 그러니까 구조를 해서 말한 권력, 권리, 권한 이게 명령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패션이나 트렌드나 유행이나 신상, 신제품, 새로운 뉴스, 이런 형태로 살아서 계속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을 연결하는 핵심이다. 구조론은 항상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58분이 됐는데,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질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행을 너무 신경 쓴다는 비판도 있는데,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근데 그 유행이 쓸데없는 유행, 뭐,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다 성형수술 하러 갔다는데, 이런 쓸데없는 유행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행은 조국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거야. 그게 좋은 유행이라고. 무슨 상품 유행, 뭐, 요즘 뭐, 명품 가방이 나왔다는데, 그러고 막, 그런, 뻘짓 유행 말고, 뉴스 유행, 미통당 때려주기 유행, 윤석열, 약 올려주기 유행, 이런 유행을 만들어야지. 네. 라인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존재가 공유하는 하나의 에너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기승전결을 사이에서 진행되는 파동과 같은 거예요. 기승전결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쑥 가는 게 아니고 1파, 2파, 3파 이렇게 하면서 맥로를 전파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자체가 생명수를 가지고 이 존재처럼 행사하는 게 그게 생물이라는 거죠. 무생물에서 갑자기 왜 생물이 생겼겠냐고. 그 라인이 점점 주변을 장악해버린 거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내일 또 뉴스거리가 있으면 7시에 만나겠습니다.